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같이 살펴봤던 이제 베드로가 했던 모든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12장 마지막에서 1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떠나가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 다음에?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고 바울의 사역이 나오죠? 사울이라고도 하고 이제 바울로 되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 사건이 있었잖아요. 헤롯 사건이 기억하세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 어떤 벌레였는데? 상상하는 그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을 왜 여기다 넣냐 이거죠. 왜? 이제 베드로는 끝나고 베드로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 끝나버리고 바울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헤롯.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의 사역의 내용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헤롯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떻는데요? 헤롯은 힘, 왕권을 가지고 왔죠. 왕권을. 헤롯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었어요. 그렇죠? 헤롯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이제 전도하는 바울이 이제 전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만 옷도 그래서 은실로 짠 빛에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목소리도 멋있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볼 수 있게 만들지만 바울이 나가는 이 전도 여행은 뭘로 한다고요? 약함과 낮아짐. 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사울로 바울에게도 넘어갔느냐? 베드로가 전도여행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가만히 있는데 십자가에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죽었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죽었겠어요? 전도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 구조가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구조 있잖아요. 베드로가 증거했던 일들은 뭐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물론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까지 하고 있지만 어디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 그 구조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일들을 마감하고 바울의 일들이 기록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 보면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너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앉은뱅이 나와요. 앉은뱅이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체 장애인을 고치는 일을 하죠. 그런데 바울도 14장 8절에 보면 한 장 뒤니까 한번 볼까요? 14장 8절 한번 넘겨보세요.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앉은뱅이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봐요. 아, 베드로가. 여기 14장에서도 어떻게 되죠? 바울도 그를 주목하여 똑같은 단어를 배치한단 말이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있고 5장에 가서 보면 5장에서 베드로에게 손수건을 얹어도 손수건만 있어도 바울이 지나갈 때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까요? 손수건을 만든단 말이죠. 그 사건과 같이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5장에 보면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을까 하여 그림자가 있으면 이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바울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바울은 전도했을 때 유대인들의 질투가 없었나요? 지금 13장 뒤에서 바울이 아주 멋있는 설교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쫙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똑같이 질투가 있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을 질투하게 되죠. 8장에 가서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법사 시몬. 마법사가 등장해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똑같이 1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바예수라는 마법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다 똑같이 이 사람도 성령을 자기가 성령 주는 방법을 자기가 배워서 자기도 한번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고 바예수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닌 것을 증명하게 되죠. 9장에 가면 도르가라는 여 제자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라 그랬죠? 다비다 군. 기억하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을까요?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바울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졸더라. 졸 수 있어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 유두고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얼마 전에 배운 것처럼 12장에서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요. 바울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일어나는 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나 바울의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 똑같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나오는 모든 원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은뱅이 병자들을 고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들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앉은뱅이를 고쳤느냐 이런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질투했고, 특별히 마법사들로 등장하는 것들은 이제 말씀을 맡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질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로가 사건의 원본은 어떻게 됐죠? 달리다 굶 해서 소녀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잡히셔서 신문 받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서 나타나고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죠. 이 모든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똑같이 일어나죠.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우리가 앉은뱅이를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로 등장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아, 이런 똑같은 사도들이 살아갔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세요.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이슬람 사원들이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돼서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멋있는 성전 건물로 지어놨던 것이 예배 드리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돼요? 관광지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가겠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세상은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남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점점 부흥할까요? 점점 소수가 되겠죠. 점점 더 약해지겠죠. 더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약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작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서, 알곡들이 남아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반드시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남습니다. 왜? 상황이 성도를 휘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성도의 삶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삶을 살아가는 거였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삶이고 선교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선교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선교의 삶을 보여준다는 건 나가서 그러면 아프리카 가란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보면 13장에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북쪽에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3대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제일 주요 도시가 어딜까요? 당연히 로마겠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가 바로 이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거점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디옥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죠. 거기에 많은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오늘 보니까 5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1절에 보면 처음에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는 아는 사람이죠. 누구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 그들이 많은 성도들을 위로한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게 우리는 지금 뭐 니그로 그러면 굉장히 흑인을 낮춰서 부르는 말로 얘기하지만 학문적으로 사용할 때 흑인을 얘기할 땐 니그로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 지금은 흑인들한테 이 얘기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죠. 위험한데.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갈 때 십자가를 졌다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구레네가 이게 저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그런데 흑인 시므온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막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뒷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에서 왔으면 구레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인 거예요. 흑인 시므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 시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 루기오도 구레네에서부터 왔던 사람인 것이고 마나에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왕족에서 애를 낳으면 왕비가 그 애의 뭐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있었잖아요. 그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같이 먹었던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이 사울이에요. 이 다섯 명이 이제 안디옥에 있었고 그들 중에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오해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 이 특별히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금식과 기도를 마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좀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아뢰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의 마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처럼 생각해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이 이르잖아요. 성령이 이르러서 너희들을 불러서 그 사람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 사람 둘을 이제 안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냈어요. 성령이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과 바나바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단 말이죠. 아니 성령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싸움이 있냐 이거죠.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마치 싸움도 안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걸 신앙이 좋다 그래요. 반대로 신앙이 저 사람은 안 좋다라는 건 모든 일에 반대하고 툭 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가서 한번 터져요. 반드시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다른 사람 앞에서 안 터지면 결국은 스스로라도 터집니다. 번아웃 하신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죠 뭐.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도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는 게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믿은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개인이 갖고 있는 기질들, 성질. 보통은 성질이라고 안 그러죠. 이게 성질이 나쁜 걸로 해서 성질이라고 그러죠. 부려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얼굴로 보시는데 보통 그러죠. 사실 그래요. 베드로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성격이 어때요? 보면 불같고 급한 성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저 깊은 대로 해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내가 주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베드로 그냥 다이빙해서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잡은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센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다 몇 마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153마리인지 세봤다는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요한 성격은 굉장히 꼼꼼하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질들, 성질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빴던 것들이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의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 뭘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대우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다가 예수 믿는 차다 사고 날 차에서 비껴가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집이다 홍수가 피해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로 다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착하니까 우리가 사기치지 말자 아니라 오히려 더 사기꾼들이 많이 와서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부부싸움이 없어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부부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 초월적인 방법, 금식,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서 도움을 받고 나는 이렇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뭐 금식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게 수단이 되면 처음에는 3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40일, 40일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0번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기적인가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한번 했더니 하늘에 뭐 별들이 쫙 내 앞으로 일렬 중대로 쫙 헤쳐 모였다. 여기 아틀란타 저널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매일 해보세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단 말이죠. 기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기적은 단순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인이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이나 이런 금식이나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증명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변하는 건 뭘까요? 뭐가 변했어요?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변했잖아요. 내가.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기질도 비슷하고 저도 성격이 급한데 이 급한 성격이 잘 안 바뀌어져요. 매번 기도하지만 힘들어요. 정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죠. 근데 내가 바뀌었다라는 게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적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건 다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나에게서 있기 시작한단 말이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게 꿈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어찌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가 존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부부싸움을 해요. 그렇죠? 전에는 부부싸움 하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저 인간 내가 반드시 한 번 더 갚아주리라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서 부부싸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생각한단 말이죠. 부부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싸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웠어요. 그래서 등도 안 보나요?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마가하고 등도 안 보고 있는데 난 너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안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디모데에서 얘기하잖아요. 마가를 나한테 보내달라. 마가가 죽고 오는 위로가 내가 듣고 싶다. 마지막에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마지막에 마가를 부르는 거예요. 회복되고 그를 위한 위로가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이 어떤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주를 섬겨. 주를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섬기는 것은 누가 섬기는 거죠? 종이 섬기는 거예요. 금식의 개념이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예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종이, 정확하게는 노예가 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30일 금식하고 내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내가 잘 집을 주시오. 요구할 수 있나요? 종이? 그럴 수 없죠. 주는 대로 먹는 것이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이 말 안에는 나는 결국은 내 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금식의 의미예요. 금식할 때 40일 금식 기도, 프랭카드 이런 것 어떻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참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금식할 때는 자기 몸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뭐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참된 금식의 모습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금식하는 거라 그래요.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그저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것을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안 먹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꾸만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걸 가지고 금식을 했네 말았네 이걸 하지 마시고 뭐 기도를 했냐 안 했느냐 시간을 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너희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속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대한 생각과 그분이 하신 일을 더 깊이 알고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정말로 원해요. 이걸 가리켜서 주를 섬겨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 한 것 가지고만 결정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서는 자기 삶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돌려서 얘기하기 싫어요. 이런 거는 불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신자예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입에다 달고 살아도, 나는 뭐 금식을 몇 번씩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도, 내 자신을 불사르게 심지어 내어줄지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이 기도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피고 그 묵상하면서 그 묵상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속에서 이 전 우주에 말씀이 전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저 지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